VOA 세계 뉴스입니다. 북한이 29일, 31일부터 다음 달 11일 사이 인공위성 발사를 예고한 가운데 미국과 한국, 일본의 북핵 수석 대표들은 공동 대응을 다짐했습니다. 성김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대표는 이날 김건 한국 외교부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과 후나코시 다케히로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 국장과의 3자 전화통화에서 한반도와 영내 평화를 위협하는 북한의 불법적 발사 자제를 촉구하기로 했습니다. 이들은 또 북한의 위성 발사 시 국제사회의 공동대응을 이끌기 위해 3국 간 긴밀한 협력을 약속했습니다. 한국 대통령실은 조태영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회를 열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한국 외교부는 북한의 소위 위성 발사는 탄도미사일 기술을 활용한 일체 발사를 금지하는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심각한 위반이자 어떠한 구실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명백한 불법 행위라며 발사 계획에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일본 방위성이 29일 북한이 위성 발사를 예고한 데 대해서 자위대에 파기 조치 명령을 내렸습니다. 일본 NHK 방송은 이날 하마다 야스카즈 일본 방위성이 5월 31일과 6월 11일 사이 인공위성을 발사할 것이란 앞선 북한의 발표에 이 같은 명령을 내렸다고 보도했습니다. 일본 방위성은 북한이 인공위성 발사를 구실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다면서 이번 명령의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하마다 방위성의 명령에 따라 일본 자위대는 일본의 영토에 떨어질 가능성이 있는 북한의 탄도미사일을 파괴하는 것이 허용됩니다. 이를 위해 일본은 동중국해에 배치된 해상자위대의 이지스 구축함 SM-3 요격미사일을 발사하거나 오키나와현에 배치된 요격미사일 PAC-3를 발사해 상공에서 파괴한다는 방침입니다. 레제프 타이프 에르도안 트리케 대통령이 28일 실시된 대통령 선거 결선 투표에서 승리했습니다. 공식 결과에 따르면 에르도안 대통령은 이날 52.1%의 지지를 얻었고 경쟁자인 케말 크루츠 다로울루 후보는 47.9% 득표에 그쳤습니다. 에르도안 대통령은 승리가 확정된 뒤 연설을 통해 모든 갈등을 뒤로하고 국민의 국가의 가치와 꿈을 바탕으로 단결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에르도안 대통령은 지난 14일 실시된 1차 투표에서 1위를 기록했지만 과반 득표에 실패했고 이에 따라 이날 결선 투표가 실시됐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트위터를 통해 에르도안 대통령의 승리를 축하하면서 미국과 튀르키예 간의 문제와 공유된 세계적 도전들에 관해 북대서양 조약기구 연합국으로서 터키와 계속 협력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축전에서 에르도안 대통령을 친애하는 친구라고 표현하면서 이번 승리는 에르도안 대통령의 독립적 외교 정책을 국민이 높이 평가했다는 증거라고 말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조국을 위해 목숨을 바쳐 싸운 미군의 희생을 기렸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29일 미국의 현충일인 메모리얼 데이를 맞아 알링턴 국립묘지를 찾아 헌화했습니다. 이날 바이든 대통령의 알링턴 국립묘지 방문에는 아내 질 바이든 여사와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 그리고 해리스 부통령의 남편인 세컨드 젠틀맨 더글라스 M. 호프 씨가 동행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헌화 후 알링턴 원형극장에서 가진 연설에서 우리는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 치른 대가를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군은 민주주의를 위해 싸웠고 필요하다면 이에 목숨을 바쳤다면서 오늘 그들과 그들 가족의 섬김과 희생은 여기에 있는 고유한 묘비를 훨씬 넘어 울려퍼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어 우리는 단지 그들의 유산을 운 좋게 물려받은 상속자가 아니라 그들의 임무의 수호자이자 또 자유의 불꽃의 운반자가 되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미국과 한국의 잠수함 지휘관들이 만나 미한 연합작전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한국연합뉴스는 29일 보도에서 지난 22일과 24일 4일간 한국의 해군 잠수함 사령관 이수열 소장과 미군 7잠수함 전단장 릭 시프 준장이 제주 해군기지에서 만나 한미 잠수함 전투회의를 개최했다고 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시프 준장은 이번 회의에서 양국의 잠수함 전회의는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을 보장하고 영국 간 수중 영역에서의 협력을 지속해서 확대하는 데 크게 일조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미국의 전략 핵 잠수함인 메인함이 현재 한반도를 향해 북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메인함은 지난 4월 괌기지에서 모습을 드러냈는데 이때 이수열 사령관이 메인함에 승하한 사진이 공개됐습니다. 세계뉴스 오택성입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30일 화요일 아침 워싱턴 뉴스 광장입니다. 진행의 박동정입니다. 이 시간 주요 소식입니다. 북한이 군사정찰위성 1호기 발사 계획을 공개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발사를 철회하지 않으면 응분의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북한이 사이버 범죄로 10억 달러 이상을 훔치는 등 국제사회의 경제적 안정을 위협한다고 유엔 주재 미국 대사가 지적했습니다. 미 국방부는 2023 사이버 전략을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북한에 대해선 지속적인 위협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오늘 북한은 대체로 맑겠으나 아침에 서쪽부터 구름 많이 끼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1도에서 18도, 낮 최고기온은 18도에서 28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는 0.5에서 1m, 서해 북부도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북한이 오는 31일부터 다음 달 11일 사이 인공위성을 발사하겠다며 군사정찰위성 1호기 발사 계획을 공개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영내 평화를 위협하는 도발이라며 철회하지 않으면 응분의 대가를 치러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서울에서 김한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은 오는 31일 0시부터 다음 달 11일 0시 사이 인공위성을 발사하겠다고 29일 일본 정부에 통보했습니다. 지난 4월 제작 완성을 선언하고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직접 차후 행동 계획을 승인한 군사정찰위성 1호기의 발사 일정을 공개한 겁니다. 북한이 인공위성으로 명명한 탄도미사일을 발사한다면 2016년 2월 이후 약 7년 만의 일입니다. 한국 외교부는 대변인 성명을 내고 북한에 대해 끝내 발사를 강행한다면 그에 대한 응분의 대가와 고통을 감수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외교부는 북한의 소위 위성 발사는 탄도미사일 기술을 활용한 일체 발사를 금지하는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심각한 위반이며 어떠한 구실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명백한 불법 행위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정부는 긴밀한 한미일 공조를 바탕으로 국제사회와 협력해 북한의 도발에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국가안보실은 이날 조태용 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회를 열어 합동참모본부 상황보고를 받고 대응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한국해양수산부는 일본 해상보안청이 북한의 통보에 따라 내린 항행경보를 확인하고 국립해양조사원에 이 사실을 알렸고 해양조사원은 이날 오전 10시 20분께 항행경보를 내렸습니다. 미국과 한국, 일본 등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에도 북한이 정찰위성 발사를 강행할 경우 경색된 한반도 정세가 한층 얼어붙을 전망입니다.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는 2021년 1월 노동당 제8차 대회에서 국방과학발전과 무기체계 개발 5개년 계획의 하나로 제시됐었습니다. 북한은 지난달 정찰위성 1호기가 완성됐다고 밝혔고 김 위원장은 지난 16일 위성발사준비위원회 사업을 현지 지도한 뒤 위원회에 차후 행동계획을 승인한 바 있습니다. 차후 행동계획 승인 이후 10여일 만에 발사계획을 공식화한 셈입니다. 민간 연구기관인 한국국방안보포럼 신종우 사무국장은 북한이 4월 15일 태양절이나 7월 27일 전승절 등 정치 이벤트와 무관하게 발사 시점을 잡은 게 다소 의외라며 한국의 우주발사체 누리호를 통한 실용 인공위성 발사 성공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6월 초가 북한으로서는 특별히 정치 이벤트가 없는 기간이죠. 과거는 북한은 광명성 절이나 맞춰가지고 이렇게 체제의 우월성을 좀 과시하기 위해서 위성을 쏘거나 핵실험을 하거나 이제 ICBM을 발사하고 했었는데 공개도 하셨죠. 근데 그런 거 아니게 봐서는 누리호 영향이 좀 큰 것 같아요.
한국정부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도 김 위원장의 이딴 현지 지도 속에서 북한의 위성 발사 시점이 늦춰지는 양상이었다며 한국의 위성 발사 성공이 부담으로 작용했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6월 초로 예정된 대량 살상무기 확산 방지 구상, 아시아 안보회의, 즉 샹그릴라 대화에서의 미한일 국방장관 회담 등 한국이 참여하는 굵직한 국제안보협력 일정 속에서 북한도 군사력과 기술력을 과시하려는 의도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북한이 일본에 위성발사 계획을 통보한 것은 일본이 국제해사기구 IMO 총회 결의서에 따라 운영되는 전세계 항행경보제도상 한국과 북한이 속한 지역의 항행구역 조정국이기 때문입니다. 북한은 지난 2016년 2월 인공위성, 광명성 발사 당시에도 국제기구의 발사 계획을 미리 통지한 바 있습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북한이 과거 인공위성 발사 땐 우주의 평화적 이용 권리를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이번엔 처음부터 군사 정찰 위성임을 분명히 했다며 이런 차이점에도 국제 규범을 지키는 모습을 유지하는 것은 유엔 안보리 추가 제재를 의식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이번에 그 통보를 하고 이런 국제사회의 규범 안에서 발사를 하려고 하는 것은 역시 중국과 러시아를 향한 명분이겠죠. 왜냐하면 미국은 분명히 안보리로 갖고 갈 거고 거기에 대해서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 편을 들을 수 있는 일종의 명분 삼아서 얘기를 하는 것이고
북한이 군사정찰 위성에 집착하는 이유는 미한일 안보협력 강화에 맞서 전략적으로 가장 취약한 부분인 탐지 능력을 키워야 할 필요성 때문입니다. 김 위원장은 8차 당대회 당시 가까운 기간 내 군사정찰 위성을 운용해 정찰정보 수집 능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또 정찰위성은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의 일환이기도 합니다. 조한범 박사입니다.
북한은 이제 판치력, 공격력은 있지만 이 탐지력, 눈에 해당하는 인공위성, 또 고고도 정찰기, 아니면 적어도 일반적인 정찰기도 북한은 보유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북한으로서는 핵무기 운용에 있어서 정찰 능력 확보가 아주 시급하고 그 핵심이 정찰위성이거든요.
전문가들은 북한이 위성을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 서해 위성발사장에서 100도 엔진을 탑재한 화성계열 장거리 로켓으로 발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북한이 그동안 위성발사를 명분으로 또는 대륙간 탄도미사일 개발 차원에서 여러 차례 장거리 미사일을 쏘았기 때문에 발사체 기술은 상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이 이번에 위성발사 계획을 통보하며 일본 정부에 밝힌 로켓 낙하 예상 지점을 보면 발사체 성능이 과거보다 더 좋아졌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북한은 위성체를 탑재한 로켓의 1단, 위성 덮개인 페어링, 그리고 로켓 2단 등 세 부분의 낙하 지점을 각각 전북 군산 쪽에서 서해 멀리, 제주도에서 서쪽으로 먼 해상, 그리고 필리핀 루손 동방 해상으로 통보했습니다. 민간 연구기관인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장영근 미사일센터장은 1단 로켓은 과거 2012년 발사했던 은하 3호보다 성능이 훨씬 좋아질 것으로 보인다며 2단 로켓 또한 연소시간이 길고 비행속도도 훨씬 빨라질 것으로 보여 결과적으로 1단과 2단 로켓의 총추력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의 고성능 군사정찰위성 확보 여부에 대해선 여전히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창진 건국대 항공우주정보시스템공학과 교수는 위성체 개발에 들어가는 비용을 제외하고도 한 차례 위성을 발사하는 데 들어가는 돈이 1천억 원, 미화로 약 7,500만 달러 정도라며 군 정찰위성 수명은 길어야 2년이고 군 정찰위성은 여러 기를 궤도에 올려놔야 의미가 있기 때문에 경제난이 극심한 북한이 이를 감당할지 의문이라고 말했습니다.
2년이 넘는 군사위성은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요, 군사위성은 고성능이 돼야 되거든요. 고성능을 하려고 하면은 에너지 소비가 많이 드는 그런 장비를 써요. 그리고 송수신도 많이 해야 되고 데이터 양이 많으니까. 근데 그런 기술을 확보 못했으면요, 군사위성으로 쓰는 게 별 의미가 없어요.
한국 정부사나 국책연구기관인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이춘근 박사는 북한이 최근 관영 매체에 사진으로 공개한 위성체 모습으로 미루어 해상도가 2m에서 3m 안으로 들어오기 힘들어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위성의 해상도는 위성 카메라 등으로 지표상 물체를 얼마나 정밀하게 파악하는지 나타내는 척도로 해상도 1m는 가로와 세로 각 1m의 물체가 위성 사진에서 한 점으로 나타난다는 뜻입니다. 정찰위성 또는 첩보위성으로 쓰려면 1m 이하 해상도를 뜻하는 서브미터급은 돼야 합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성김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와 김건 한국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그리고 후나코시 다케이로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 국장 등 세 나라 북핵수석대표들이 북한의 인공위성 발사 계획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한국외교부에 따르면 세 수석대표들은 29일 전화통화를 갖고 북한의 위성 발사 계획 공개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하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세 수석 대표들은 탄도미사일 기술을 활용한 북한의 어떤 발사도 다수의 안보리 결의를 명백히 위반하는 불법 행위라며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세 수석 대표들은 북한을 향해 영내 평화를 위협하는 불법적 발사를 자제할 것을 촉구하면서 북한이 끝내 불법적 도발을 강행할 경우 미한의 공조를 바탕으로 국제사회의 단호하고 단합된 대응이 이뤄질 수 있도록 긴밀히 공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이버 안보를 주제로 열린 유엔 안보리 비공식 회의에서 북한의 사이버 위협에 대한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미국은 북한이 사이버 범죄로 10억 달러 이상을 훔치는 등 국제사회의 경제적 안정을 위협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박형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린다 토머스 그린필드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25일 북한이 150개국 이상의 국가에서 핵심 인프라 네트워크 등에 영향을 미치는 무차별적인 사이버 공격을 자행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토머스 그린필드 대사는 이날 유엔 안보리에서 사이버 안보를 주제로 열린 비공식 협의인 아리아 포뮬러 회의에 참석해 러시아, 중국, 이란과 함께 북한의 사이버 위협을 지적하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Meanwhile, the DPRK has launched indiscriminate cyber attacks that have impacted networks, including critical infrastructure networks.
토머스 그린필드 대사는 이어 북한은 사이버 범죄를 통해 10억 달러 이상을 훔쳐 모든 유엔 회원국의 경제적 안정을 위협하고 자국의 불법적인 대량 살상 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자금을 조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황중국 주유엔 한국대사는 북한이 과거 많은 사이버 범죄를 저질렀고 외국 중앙은행까지 털었다며 지금도 더 정교한 사이버 기술로 기밀 정보를 빼돌리고 작년에만 10억 달러에 가까운 가상 자산을 훔쳤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러한 불법 수입은 안보리 결의 위반인 핵미사일 프로그램에 사용되는 것으로 추정된다며 그들이 계속 엘리트 해커 부대를 모집하고 훈련한다는 것은 매우 걱정스러운 일이라며 국제사회의 공동 대응을 강조했습니다.
The Security Council is the primary organ responsible for the maintenance of international peace and security must take the lead.
안보리가 국제평화와 안보 유지를 책임지는 주요 기관으로서 국제적 인식을 제고하고 국제사회에 명확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대규모 사이버 공격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한 공동 노력에 앞장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미국과 함께 이번 회의를 공동 주최한 알바니아는 북한은 불법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 악의적인 활동과 사이버 공격을 거듭하는 악명 높은 사례가 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North Korea has become a notorious example of repeated malicious activities and cyber attacks.
그러면서 이런 자금들은 국제법과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며 그들의 대량 살상 무기와 확산 정책의 자금으로 사용된다고 지적했습니다. 핀란드와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등 북유럽 국가를 대표해 발언한 덴마크는 정교한 사이버 기술을 사용해 대량 살상 무기 프로그램을 포함해 잠재적 가치가 있는 정보를 훔치는 북한의 사이버 활동에 대해 우려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회의는 알바니아와 미국이 공동 주최하고 에콰도르와 에스토니아가 공동 후원국으로 나섰습니다. 유엔 안보리의 비공식 협의체인 아리아 포뮬러 회의는 안보리 이사국 간 이견 때문에 공식 회의가 어려운 경우에 주로 열립니다. 한 개 이사국이라도 반대할 경우 유엔 TV를 통해 공식 중계할 수 없는데 이번에는 러시아가 공식 중계를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등은 유튜브 채널을 통해 이번 회의를 중계했습니다. 이날 회의에선 러시아와 러시아 연계 사이버 행위자들이 우크라이나의 공공과 민간 부문을 겨냥한 지속적인 사이버전을 벌이고 있다는 이사국들의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앞서 지난 3월에는 북한 인권 상황을 주제로 아리아 포뮬러 회의가 열렸습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
미국 국무부는 미한 연합전력은 한반도 침략에 대한 강력한 억지력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26일 미한의 공조 강화가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파괴한다는 중국 외교부 주장에 대한 FUE의 논평 요청에 한국에 대한 미국의 안보 공약이 철통 같다며 이같이 답했습니다. 이 대변인은 미국과 한국은 두 나라 군이 어떠한 우발 상황에도 억제하고 대응하는 데 준비돼 있을 수 있도록 확실히 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이어 미한 연합군사 훈련은 오랫동안 지속된 순전히 방어적 성격이라며 군사 대비 태세를 유지하고 역내 안보를 유지하려는 목적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6일 미한일 안보 협력 강화와 관련한 논평 요청에 최근 군사적 소그룹을 만들고 각종 자극적인 군사 훈련을 하며 확장 억제와 정보 공유 협력을 강화하는 등의 최근 관련국의 행위에 대해 우려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이런 움직임은 한반도 정세 완화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고 오직 군비 경쟁을 부추기며 핵 비확산 체제와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파괴할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 국방부가 러시아, 중국, 북한, 이란 등의 사이버 위협과 대응 전략을 담은 기밀 문서를 최근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북한에 대해선 지속적인 위협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박형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국방부가 26일 보도자료를 통해 2023 국방부 사이버 전략을 이번 주 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기밀로 분류된 이 문서는 2022 국방전략에 명시된 사이버 공간에 대한 개념과 방어 목표를 운영하기 위한 국방부의 방향을 제시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국방부는 이 전략의 기밀 해제 요약본을 향후 몇 달 내에 공개할 예정입니다. 국방부는 이날 별도의 설명 자료를 통해 2023 사이버 전략의 대대적인 윤곽을 설명했습니다. 특히 국방부는 더욱 치열해지는 사이버 공간에 직면해 있다면서 중국과 러시아, 북한, 이란 등의 위협을 거론했습니다. 북한과 관련해선 북한과 이란, 극단주의 폭력단체는 지속적인 사이버 위협으로 남아있다고 명시했습니다. 중국에 대해선 사이버 영역에서 국방부에 추격하는 도전이라고 언급하면서 중국은 군사적 사이버 역량에 상당한 투자를 하고 있으며 미국에 대한 악의적 사이버 활동을 추구하기 위해 많은 대리 조직에 권한을 부여했다고 말했습니다. 러시아에 대해선 사이버 공간에서 심각한 위협을 제기한다며 미국에 대한 악의적인 영향력 행사 시도와 우크라이나의 핵심 민간 인프라 분야에 대한 반복적인 사이버 공격을 지적했습니다. 국방부는 현재와 미래의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노력을 소개하면서 특히 악의적인 사이버 행위자들의 역량을 방해하고 저하시킬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미국의 동맹국, 파트너들의 사이버 역량 구축을 지원하고 잠재적인 사이버 협력의 길을 확장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백악관은 지난 3월 북한과 중국, 러시아, 이란 등의 사이버 위협에 대비하기 위한 새 국가 사이버 전략을 공개한 바 있습니다. 백악관은 이 전략에서 북한과 관련해 사이버 공간에서 악의적인 활동을 수행하려는 정교함과 의지가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북한은 핵 야욕을 촉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암호화폐 절도와 랜섬웨어, 정보기술, IT 노동자 파견과 같은 불법 사업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기 위한 사이버 활동을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이 아시아와 유럽 순방에 나섭니다.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역내 최대 안보 행사에서 연설도 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소식입니다.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이 일본과 싱가포르, 인도, 프랑스를 방문한다고 미 국방부가 25일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오스틴 장관이 인도태평양 지역 7차 공식 방문의 일환으로 도쿄를 방문해 하마다 야스카즈 방위상을 비롯한 고위 당국자들을 만나고 주일미군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방문은 양국이 동맹의 능력을 현대화하고 미군의 태세를 최적화하며 올해 초 역사적인 미일 2+2 장관회담 이후 같은 생각을 가진 파트너들과의 관계 구축을 위한 중요한 진전 속에서 이뤄지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국방부는 오스틴 장관의 방일 날짜를 적시하진 않았습니다. 오스틴 장관은 이어 싱가포르로 이동해 영국 국제문제연구소 주최로 열리는 제20차 샹그릴라 대화에서 연설을 한다고 국방부는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오스틴 장관이 또 이 회의를 계기로 역내 지도자들과 만나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아세안 중심의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에 대한 공유된 비전을 지지하는 역내 미국의 국방 파트너십을 발전시키기 위해 주요 지도자들을 만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샹그릴라 대화는 미국, 한국, 일본, 중국 등 아시아 태평양 지역 주요 국가의 안보수장들에 모이는 역내 최대 안보 행사로 올해는 6월 2일부터 4일까지 열릴 예정입니다. 또한 국방부는 오스틴 장관이 인도 뉴델리를 방문해 라지나트 싱 국방장관 등을 만나 미국과 인도의 주요 국방 파트너십을 계속 현대화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이번 방문은 새로운 국방혁신과 산업협력 이니셔티브를 가속하고 양국군의 작전협력을 확대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추진할 기회를 제공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방부는 이어 오스틴 장관이 2차 세계대전 연합군 노르망디 상륙작전 79주년 기념행사 참석자 프랑스를 방문해 프랑스와 영국 국방장관을 만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박동정입니다.
보니 젠킨스 국무부 군비통제 국제안보 차관이 29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한국을 방문한다고 국무부가 밝혔습니다. 국무부는 26일 보도자료에서 젠킨스 차관이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 국제협력체인 확산방지구상 고위급 회의에 미국 대표단을 이끌고 올해로 20주년을 맞는 PSI가 WMD와 전달체계 관련 품목의 확산을 저지하는 효과적인 도구로 유지되도록 강화하고 확대하려는 미국의 약속을 계속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또한 젠킨스 차관은 이번 PSI 고위급 회의에서 미국의 국가 성명을 발표하고 참여국 카운터파트와 양자회담을 가지며 해상에서의 역내 확산 방지 역량을 보여주는 다자간 해상 차단 훈련에도 참여할 예정이라고 국무부는 밝혔습니다. 이어 서울에서 한국 측 카운터파트와의 양자회담에도 참석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최근 병력 등 움직임이 포착됐던 북한 열병식 훈련장에서 차량과 병력이 일제히 철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전례 없는 일인데 오는 7월에 열릴 것으로 예상됐던 전승절 기념 열병식의 개최 여부가 주목됩니다. 함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평양 미림 비행장 북쪽의 열병식 훈련장이 텅 비어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플래닛랩스의 26일자 위성사진에는 약 열흘 전까지 차량으로 가득했던 훈련장 북서쪽 공터를 비롯해 일부 병력 대열이 포착됐던 훈련장 중심부 등이 맨 바닥을 드러낸 모습이 보입니다. 또 훈련장 주변에서도 차량이나 인파의 흔적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앞서 BOE는 15일 플래닛랩스의 위성사진을 분석해 열병식 훈련장에 주차된 50에서 100대가량의 차량을 포착했으며 19일엔 점 형태로 나타난 병력 대열 4개를 확인해 보도했습니다. 과거 북한은 소규모 차량 혹은 병력이 포착된 후 점차 그 수가 늘어나는 양상을 보여왔습니다. 특히 시간이 흐르면서 평양 순안공항과 실제 열병식이 열리는 김일성 광장에 인파가 나타나는데 이런 정황은 북한의 열병식 개최가 머지않았다는 중요한 단서로 해석되었습니다. 그런데 병력과 차량이 포착된 이후 그 수가 더 늘어나지 않고 오히려 훈련장에 철수한 건 흔치 않은 일입니다. 위성사진 분석가인 데이비드 슈멀러 제임스 마틴 비확산센터 선임연구원은 26일 BOE에 매우 이례적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열병식 훈련장에서 철수한 건 22일을 전후한 시점으로 추정됩니다. 21일자 위성사진에서 차량이 기존 공터에 주차된 모습과 훈련장 중심부에 도열한 병력 대열을 볼 수 있지만 22일엔 그 수가 확연히 줄었습니다. 이어 23일엔 북서쪽 공터의 동쪽 지대에 주차된 일부 차량을 제외하고 나머지 차량이 모두 떠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반적으로 북한은 5년, 10년 단위로 꺾이는 해의 기념일에 열병식 등 대형 행사를 개최해왔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는 전승절 70주년을 맞는 7월 27일과 정권 수립 75주년을 맞는 9월 9일에 맞춰 북한이 열병식을 개최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는데 훈련장에서 병력이 철수하면서 실제 열병식이 개최될지 불투명한 상황이 됐습니다. 북한이 갑작스럽게 병력과 차량을 철수시킨 이유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일부 언론에서 북한 내 일부 도시에서 열병이 돌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 이번 열병식 훈련장 철수와의 연관성이 주목됩니다. 실제로 자유아시아 방송은 북한 내 주민 소식통을 인용해 평양과 평안북도, 양강도 등 일부 지역에서 독감, 폐렴 등 열병 환자가 발생하고 있으며 사망자도 나왔다고 전한 바 있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중국에서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재확산으로 인해 다음 달 말 2차 대유행이 절정에 달할 것이라는 보도도 나오고 있는데 이에 따른 영향인지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BOE 뉴스 함재합니다.
한반도 주요 뉴스의 배경과 의미를 살펴보는 쉬운 뉴스 흥미로운 소식, 뉴스 동서남북입니다. 중국에서 쌀이 들어오고 있지만 북한의 쌀값은 여전히 비싸고 식량 사정은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양강도와 함경도의 식량난이 심각하다고 하는데요. 그 배경과 전망을 최원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올해 북한의 식량난은 예년과는 다른 양상을 띠고 있습니다. 과거 북한의 식량난은 4월부터 시작되곤 했습니다. 북한은 10월과 11월에 가을거지를 마치기 때문에 이듬해 3월까지는 식량 사정이 괜찮았습니다. 그러나 식량을 다 소비한 4월부터 9월까지는 보릿고개, 즉 춘궁기입니다. 이런 이유로 북한의 식량난은 대개 4월에서 9월 중 발생하곤 했습니다. 그러나 올해는 식량난이 일찍 시작됐습니다. 한국 정부는 지난 2월 20일 북한의 식량난이 심각하다며 일부 지역에서 아사자가 속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통일부 구병상 대변인입니다.
관계 기관 간의 북량, 북한 식량 사정 평가를 긴밀히 공유하고 있으며 일부 지역에서 사자가 속출하는 등 식량난이 심각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북한에서도 이례적인 움직임이 포착됐습니다. 원래 노동당 전원회의는 1년에 한 번 정도 열리는 것이 관례입니다. 그러나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지난해 12월에 이어 두 달 만인 2월 26일 또다시 전원회의를 열고 식량 문제 해결을 강조했습니다. 또 관영노동신문은 올해 경제고지에서 반드시 달성해야 할 12개 중요 고지 중에 알곡 고지를 첫 번째로 꼽았습니다. 한국의 북한 농업 전문가인 권태진 GSNJ 인스티튜트 원장은 예년과 달리 올해는 1월부터 북한의 식량난이 발생했다고 말했습니다.
거의 뭐 아사에 준하는 그런 상황까지 간 것은 틀림없는데 올해는 그 연초부터 사실은 그 식량난이 굉장히 심각했어요.
실제로 북한의 식량 사정은 지금도 좋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평양의 경우 최근 쌀 가격은 킬로그램당 5,700원, 지난해보다는 300원, 2년 전보다는 1,500원 이상 올랐습니다. 북중 적경지대의 쌀 가격은 더욱 비쌉니다. 일본의 북한 전문 매체인 아시아프레스에 따르면 지난 19일 양강도의 경우 쌀 가격은 킬로그램당 6,200원으로 1년 전에 비해 400원 올랐습니다. 노동자들이 사 먹는 옥수수, 즉 강냉이의 경우 3,200원으로 1년 전에 비해 500원 올랐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의 식량 부족이 곡물 수급과 북중 국경 봉쇄, 그리고 유통 등 서너 가지 요인이 중첩돼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선 북한 주민들이 한 해 먹고 살기 위해서는 쌀과 옥수수 등 곡물이 550만 톤 필요합니다. 그러나 지난해 북한이 생산한 곡물은 451만 톤에 불과합니다. 수요에 비해 100만 톤가량 부족한 겁니다. 또 북한이 2020년 1월 시작한 북중 국경 봉쇄가 3년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북중 화물 열차는 지난해 9월 재개됐지만 트럭을 통한 육로 수송은 여전히 막혀 있습니다. 게다가 북한은 지난해 12월을 기해 장마당 쌀 판매를 중단시키고 정부 당국이 운영하는 양곡 판매소에서만 식량을 구매하도록 했습니다. 장마당 쌀 가격이 킬로그램에 6,000원이라면 양곡 판매소에서는 이보다 저렴한 4,700원에 판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 조치는 별다른 효과를 내지 못했습니다. 양곡 판매소의 쌀 공급이 충분치 못했기 때문에 시장 혼란만 가져왔다고 권태진 원장은 말했습니다.
그게 오히려 시장의 그 혼란을 부추긴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양곡 판매소가 생기면서 다른 민간 그 양곡상들의 활동을 제약을 하면서 시장에 공급돼야 할 양곡을 오히려 공급되지 못하게 하는 이런 그 부작용이 있었고.
북한 당국은 쌀값을 잡기 위해 중국에서 식량을 수입했습니다. 권태진 원장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해 10월부터 올 4월까지 20만 톤의 쌀을 수입했습니다.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이 정도 물량이 도입되면 시중의 쌀값이 떨어져야 합니다. 그러나 북한의 쌀값은 진정되지 않고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아시아프레스에 따르면 지난 4월 21일 킬로그램당 5,800원이었던 쌀값은 5월 19일 6,200원으로 올랐습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김용훈 박사는 중국으로부터의 곡물 수입이 충분치 않다고 말했습니다.
충분하지는 않죠. 그러니까 2007년까지는 국제사회나 한국이 대북 식량 지원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때의 식량 사정은 괜찮았었는데 그 이후로는 지금까지 개선된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특히 한경남북도와 양강도 등 북중 적경지대의 식량 상황은 심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들 지역은 그동안 평양의 공급보다는 중국과의 공식 비공식 무역으로 식량을 조달해 왔습니다. 그런데 북중 국경 봉쇄가 계속되면서 식량 조달이 끊긴 상황이라고 권태진 원장은 말했습니다.
많게는 50만 톤 정도까지가 비공식적으로 밀수라고 이야기할지는 않겠습니다. 밀수도 포함되어 있고 이건 뭐 공식도 아니고 비공식도 아닌 좀 애매한 상태도 있고 그런 것들이 많게는 한 50만 톤까지 수입됐을 거라 이렇게 이제 추정을 하는 거죠.
그러나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김영훈 박사는 북중 식량 교역의 비중을 그렇게 크게 볼 필요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또 식량 교역에 크게 의존하던 지역에 식량 사정이 악화된 것도 사실일 겁니다. 그렇지만 그 식량 수입분이 국내 그 총 공급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그렇게 크진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식량 교역이 줄어들거나 막혔다고 해서 북한의 식량 공급 사정이 크게 나빠졌다라고 해석하는 건 잘못된 것입니다.
탈북민들은 북한 주민들의 구매력 하락이 식량 상황을 악화시키는 또 다른 요인이라고 말합니다. 북한의 배급 제도는 1990년대 후반 고난의 행군을 겪으면서 사실상 붕괴됐습니다. 현재 배급을 타는 사람들은 당 간부나 보위부 안전원 같은 힘 있는 사람들입니다. 일반 주민들 대부분은 개인 장사를 하거나 각자 돈을 벌어 장마당에서 쌀과 옥수수를 사 먹습니다. 4인 가족이 1인당 쌀 500g씩 먹는다고 가정하면 하루 한 세대에 필요한 양은 2kg입니다. 그러면 한 달에는 60kg이 필요합니다. 현재 쌀값은 1kg에 6,000원입니다. 따라서 한 가족이 쌀을 사려면 한 달에 3만 6천 원이 필요하며 이를 미화로 환산하면 $4.5입니다. 과거처럼 개인 장사가 잘 되면 중간층 주민들은 이 정도 돈은 벌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사정이 다릅니다. 개인 장사를 하려면 중국에서 물품이 들어와 장마당이 돌아가야 하는데 2020년 1월 북중 국경 봉쇄 이래 40개월 이상 중국에서 물자 반입이 끊겼습니다. 탈북민 출신인 NK 지식인연대 김웅광 대표입니다.
팔고 사면서 뭔가 돈을 벌어야 되겠는데 그 벌 수 있는 잡이 다 없어지고 경제 공간들이 없어지고 먼 곳에 가지 못하니까 뭐 어떻게 지대차를 이용한 장사도 못하고 아 정말 죽은 맛이라 합니다. 죽은 맛이.
전문가들은 일부 언론이 관측하고 있는 6월 중 북중 국경 개방 여부가 식량난 해결의 최대 고비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북중 국경 봉쇄로 식량 상황이 악화된 만큼 다시 국경이 열려야만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VOA 뉴스 최영기입니다.
미국 조지아주 주지사와 상원의원이 전기차 배터리 공장 설립을 위한 한국 기업들의 대규모 투자 계획에 즉각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일자리 창출 등 지역 경제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지아주의 존 우소프 민주당 상원의원이 한국 기업들의 대규모 투자에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우소프 의원실은 25일 보도자료를 통해 존 우소프 상원의원이 오늘 밤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제조 분야 인센티브 조치가 조지아주의 또 다른 주요 산업 투자를 유치했다고 발표했다면서 한국 기업인 현대차그룹과 LG 에너지 솔루션이 43억 달러 규모의 전기차 관련 공장을 공동 건설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 공장은 현대자동차 전기차 제조 현장에 공급할 새 전기차 배터리를 만드는 공장이 될 것이라며 이번 투자를 통해 지역에 새로운 일자리가 대거 창출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투자로 약 3천 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예상되며 두 회사에 따르면 본격적인 생산은 2025년 말부터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같은 성과는 지난 4월 우소프 의원이 조지아주에 있는 기업 대표들로 구성된 경제사절단을 이끌고 한국을 방문해 두 회사의 경영진과 만나 논의하고 같은 달 말 워싱턴에서 다시 만나 협의한 뒤 나온 결과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앞서 현대차그룹과 LG 에너지 솔루션은 한국 시간으로 26일 서울에서 북미 배터리 합작법인 계약 체결식을 갖고 올해 하반기 중으로 미국 조지아주에 배터리셀 합작 공장 건설에 착수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두 회사는 약 43억 달러를 공동 투자하며 2025년 말 가동을 목표로 전기차 약 30여만 대에 들어갈 수 있는 연간 30기가와트에 달하는 배터리셀을 생산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합작 공장이 지어질 조지아주의 브라이언 캠프 주지사도 이날 성명을 통해 한국 기업들의 대규모 투자를 환영했습니다. 캠프 조지사는 이번 투자는 조지아주 정부 차원에서 현대자동차 그룹 및 LG 에너지 그룹과 신중하게 구축한 강력한 파트너십의 결과로 조지아주에 긍정적인 소식을 전하게 돼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지난해 5월 조지아주가 현대 메타플랜트 공장을 유치했을 때 구상했던 것이며 이 프로젝트는 조지아가 미국의 전기차 수도가 되기 위한 여정에서 가장 최근의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현대차 그룹은 지난달 또 다른 한국 기업 SK온과도 총 50억 달러를 들여 연간 35기가와트 규모의 배터리 합작 공장을 조지아주에 짓기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한국 기업들의 이 같은 합작 공장 설립은 조 바이든 행정부가 적극 추진 중인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담긴 친환경 제조업 유치 정책의 일환입니다. 특히 IRA의 인센티브 조항, 즉 생산세액 공제 조항에 따라 미국 내에서 전기차 배터리 셀을 생산할 경우 1kW당 35달러, 배터리 모듈 제조 시 추가 10달러의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해 해외 전기차 제조업체들의 미국 내 투자를 견인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현대차 그룹과 LG 에너지 솔루션은 이번 합작 공장 설립을 계기로 현대차 그룹의 전용 전기차에 안정적으로 배터리를 공급함으로써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될 미국 전기차 수요에 적극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BOA 뉴스 조상진입니다.
일본이 잇단 탄도미사일 발사 등 북한의 전례 없는 도발을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미국, 한국 등과 계속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자세한 소식입니다.
일본 방위성은 25일 북한의 거듭된 탄도미사일 발사를 포함한 일련의 행동은 일본과 지역,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것으로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방위성 당국자는 이날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관련 질문에 이같이 답하면서 방위성은 미국, 한국 등 다른 국가와 긴밀히 협력하면서 일본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수집, 분석하고 감시 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계속 최상의 노력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일본의 평화와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방위성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침략이 증명하듯이 국제사회는 심각한 도전에 직면해 있으며 새로운 위기에 빠져들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과 관련해선 지난 4월 13일 신형 고체 연료 추진 대륙간 탄도미사일급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작년부터 전례 없이 높은 빈도로 탄도미사일 발사를 반복하고 있으며 핵과 미사일 능력을 빠르게 향상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과 북한이 군사력을 증강하고 군사활동을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일본은 그들 활동의 최전선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방위성 당국자는 지난 15일 하마다 야스카즈 일본 방위상이 데이비드 버거 미 해병대 사령관을 만났다고 확인했습니다. 버거 사령관은 이 자리에서 미 해병대와 자위대 사이의 관계를 강화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이 당국자는 전했습니다. VOA 뉴스 박동정입니다.
유럽연합이 한국과의 정상회담 결과를 비난하며 위협을 가한 북한의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의무 준수를 촉구했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럽연합 EU가 한국과 EU 정상회담 결과에 대한 북한의 비난을 일축했습니다. 유럽연합 대변인은 26일 VOA의 관련 서면 질의에 우리의 입장은 분명하다며 한반도의 지속가능한 평화와 안보로 가는 유일한 길은 북한이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25일 국제문제평론가 박명철 명의의 글을 통해 지난 22일 열린 한국 EU 정상회담 결과를 비난하며 오늘날 유럽연합은 균형을 완전히 상실한 한반도 정책을 추구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유럽연합은 지금처럼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을 맹목적으로 추종하다가는 미국과 함께 한반도 긴장 격화의 책임을 고스란히 쓰게 될 것이라고 위협한 바 있습니다. EU 대변인은 이 같은 북한의 위협에 대해 이번 한 EU 정상회담 공동성명 내용을 상기시켰습니다. 공동성명은 우리는 북한의 반복되는 불법 탄도미사일 발사와 지속되는 핵개발, 핵무기 사용 가능성에 대한 언급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북한의 무모한 행동은 국제사회와 영내의 안보와 평화에 대한 심각한 위협을 가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은 모든 핵무기와 기타 대량 살상무기,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및 기존 핵 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방식으로 폐기함으로써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의무를 즉각 준수하고 모든 관련 활동을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앞서 유럽연합의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과 샤를 미셸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은 일본에서 열린 주요 7개국 G7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지난 20일 한국을 방문해 윤석열 한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독일 정부가 북한의 지속적인 유엔 제재 위반을 지적하며 모든 제재의 엄격한 이행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북한의 제재 위반을 감시하기 위해 해군 호위함을 파견할 것을 시사했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독일 외무부는 26일 유엔 전문가 패널 보고서에 담긴 것처럼 북한의 지속적인 유엔 제재 위반에 매우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독일 외무부 대변인은 최근 유엔 대북 제재 이행 참여 계획을 밝힌 독일 해군 참모총장의 발언과 관련한 VOA의 서면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습니다. 이어 우리는 모든 유엔 및 유럽연합의 제재의 엄격한 이행을 지원한다며 지난 2021년 유엔 대북 제재 결의에 따른 감시 임무에 해군 호위함인 바이에른함을 파견한 사실을 예로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조만간 이와 유사한 조치가 계획돼 있다고 말해 유엔 대북 제재 감시 임무 수행을 위해 호위함을 파견할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앞서 얀 크리스티안 카크 독일 해군참모총장은 이달 초 싱가포르에서 열린 국제해양안보회의에 참석해 유엔 대북 금수 조치에 대한 핵심 요소 강화를 위해 내년에 인도태평양 지역에 호위함과 전투지원함을 파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Indo-Pacific deployment 24 will be as follows. Make a visible contribution to the rules-based order in the region.
독일은 앞서 지난 2021년 8월 해군 호위함 바이에른함을 인도태평양 지역에 파견해 북한의 제재 위반 감시 활동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독일 외무부는 당시 보도자료를 통해 대북 제재 위반 감시 활동의 목표는 북한이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을 포기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밝혔었습니다. 또한 인도태평양은 미래의 국제질서가 결정되는 곳이라면서 독일 정부는 이를 구축하고 규칙 기반의 국제질서를 유지하는 데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이게 무슨 책이에요?
미국 역사 책이에요.
미국 역사. 아직도 책으로 공부하십니까?
저는 일리노이주의 링컨 후보에게 표를 던지기로 마음을 바꿨습니다.
부군중 생포된 흑인 병사들을 모두 노예로 만들어야 합니다.
전진하라! 남부의 깃발이 국회의사당 건물에 휘날리게 될 것이다.
라디오로 듣는 미국 역사 이야기, VOA 이야기 미국사. 많은 애청 바랍니다.
한국기상청 제공 자세한 날씨 정보입니다. 오늘 북한은 대체로 맑겠으나 아침에 서쪽부터 구름 많이 끼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1도에서 18도, 낮 최고기온은 18도에서 28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는 0.5에서 1m, 서해 북부도 0.5에서 1m로 이겠습니다. 이어서 지역별 날씨 전해드립니다. 먼저 평안남북도 오전 오후 구름 많이 끼겠습니다. 평양의 아침 최저기온은 17도, 낮 최고기온 26도 예상됩니다. 남포는 아침 최저 17도, 낮 27도, 구성 아침 15도, 낮 28도 기온 분포 보이겠습니다. 자강도는 오전 오후 구름 많이 끼겠습니다. 중강 아침 최저기온은 8도, 낮 최고기온 27도, 강계 아침 10도, 낮 28도, 희천 아침 12도, 낮 28도 예상됩니다. 황해도는 오전 구름 많이 끼겠고 오후 흐리겠습니다. 해주는 아침 18도, 낮 28도, 개성 아침 18도, 낮 28도, 신계 아침 16도, 낮 27도, 강원도는 오전 오후 구름 많이 끼겠습니다. 원산은 아침 14도, 낮 22도, 장전 아침 15도, 낮 22도, 평강 아침 14도, 낮 24도 예상됩니다. 함경남북도는 오전 오후 맑겠습니다. 함흥은 아침 12도, 낮 24도, 청진 아침 13도, 낮 23도, 김책 아침 13도, 낮 23도 기온 보이겠습니다. 양강도는 오전 오후 맑겠습니다. 해산은 아침 6도, 낮 23도, 김영권 아침 4도, 낮 20도, 삼지연 아침 1도, 낮 18도 예상됩니다. 해상은 동해는 오전 오후 맑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는 0.5에서 1m로 이겠습니다.
서해는 오전 구름 많이 끼겠고 오후 흐리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 북부는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5월 30일 화요일 VOA 아침 방송 순서를 모두 들으셨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과 세계 뉴스 이어집니다. 미국의 수도 워싱턴 DC에서 보내드린 VOA 방송의 워싱턴 뉴스 광장. 지금까지 진행의 박동정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5월 마지막 월요일은 조국을 위해 목숨을 바친 군인들을 기리는 메모리얼 데이, 즉 미국의 현충일입니다. 이날 미국인들은 자신을 희생해 미국의 이상을 지키기 위해 산화한 전몰 장병들을 기립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그들은 알링턴의 한적한 곳, 유럽의 묘지, 미국 전역의 묘지, 크고 작은 마을에 누워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의 사랑하는 딸과 아들들은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하면서 미국의 신념을 위해 모든 것을 바쳤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바이든 대통령은 오늘 우리는 국가로서 이들을 되돌아보고 기억하는 신성한 의식을 치른다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메모리얼 데이는 미국의 자유를 위해 자신을 희생한 전몰장병에 대해 살아있는 사람이 진 빚을 의미합니다. 어떤 이들은 전투에서 목숨을 잃었으며 어떤 이들은 질병으로 사망했습니다. 또 다른 사람들은 외국 감옥에서 사망해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대부분은 미국의 이상과 자유를 지키며 젊은 나이에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북아프리카, 유럽과 태평양, 아시아, 중동에서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의 자유를 위해 싸우다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자유는 결코 공짜가 아니라며 민주주의는 항상 영웅을 필요로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세대는 민주주의의 적들을 물리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모든 세대의 영웅들이 태어나고 그들은 자신이 소중하게 여기는 가치를 위해 기꺼이 피를 흘린다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오늘 우리는 자유는 희생할 가치가 있음을 기억하고 재확인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주의는 완벽하지 않지만 그것은 싸울 가치가 있으며 필요하다면 죽을 가치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우리는 민주주의는 전몰장병의 희생으로 만들어진 고귀한 선물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민주주의는 연합을 완벽하게 하는 것이라며 우리는 연합을 완벽하게 만들지는 못했지만 그런 시도를 멈추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우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기회와 번영 그리고 정의의 문을 더 활짝 열어주고자 한다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는 우리 시대의 사명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전몰장병에 대한 우리의 추모는 우리가 하루 기도하는 날이 아니라 함께 행동하고 하나 되며 희생자들이 치른 대가를 가치 있게 만드는 매일의 약속이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논평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분은 편지나 팩스, 전자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주소는 Voice of America, 약자로 VOA를 쓰신 뒤 Korean Service, 주소 330 Independence Avenue, SW, Washington DC 20237 USA입니다. 전자메일은 korean@voanews.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VOA 세계뉴스입니다. 북한이 29일, 31일부터 다음 달 11일 사이에 인공위성 발사를 예고한 가운데 미국과 한국, 일본의 북핵 수석대표들은 공동대응을 다짐했습니다. 성김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대표는 이날 김건 한국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후나코시 다케이로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 국장과의 3자 전화통화에서 한반도와 영내 평화를 위협하는 북한의 불법적 발사 자제를 촉구하기로 했습니다. 이들은 또 북한의 위성 발사 시 국제사회의 공동대응을 이끌기 위해 3국 간의 긴밀한 협력을 약속했습니다. 한국 대통령실은 조태영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회를 열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한국 외교부는 북한의 소위 위성 발사는 탄도미사일 기술을 활용한 일체 발사를 금지하는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심각한 위반이자 어떠한 구실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명백한 불법 행위라며 발사 계획의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기시다 우미오 일본 총리는 트위터를 통해 미국의 동맹국인 한국과 다른 나라들과 협력하고 어떠한 발사에서도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일본 방위성이 29일 북한이 위성 발사를 예고한 데 대해 자위대에 파괴 조치 명령을 내렸습니다. 일본 NHK 방송은 이날 하마다 야스카즈 일본 방위상이 5월 31일과 6월 11일 사이 인공위성을 발사할 것이란 앞선 북한의 발표에 이 같은 명령을 내렸다고 보도했습니다. 일본 방위성은 북한이 인공위성 발사를 구실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다며 이번 명령의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하마다 방위상의 명령에 따라 일본 자위대는 일본의 영토에 떨어질 가능성이 있는 북한의 탄도미사일을 파괴하는 것이 허용됩니다. 이를 위해 일본은 동중국해에 배치된 해상자위대의 이지스 구축함 SM-3 요격미사일을 발사하거나 오키나와현에 있는 오키나와현에 배치된 요격미사일 PAC-3를 발사해 상공에서 파괴한다는 방침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조국을 위해 목숨을 바쳐 쌓은 미군의 희생을 기렸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29일 미국의 현충일 메모리얼 데이를 맞아 알링턴 국립묘지를 찾아 헌화했습니다. 이날 바이든 대통령의 알링턴 국립묘지 방문에는 아내 질 바이든 여사와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 그리고 해리스 부통령의 남편인 세컨드 젠틀맨 더글라스 M. 오프 씨가 동행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헌화 후 알링턴 원형극장에서 가진 연설에서 우리는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서 치른 대가를 결코 잊어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군은 민주주의를 위해 싸우고 필요하다면 이에 목숨을 바쳤다며 오늘 그들과 그들 가족의 섬김 그리고 희생은 여기에 있는 고요한 묘비를 훨씬 넘어 울려 퍼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어 우리는 단지 그들의 유산을 운 좋게 물려받은 상속자가 아니라 그들의 임무의 수호자이자 또 자유의 불꽃의 운반자가 되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미국과 한국의 잠수함 지휘관들이 만나 미한 연합작전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한국연합뉴스는 29일 보도에서 지난 22일과 24일 사흘간 한국의 해군 잠수함 사령관 이수열 소장과 미군 7일 잠수함 전단장 릭시프 준장이 제주 해군기지에서 만나 한미 잠수함 전투회의를 개최했다고 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시프 준장은 이번 회의에서 양국의 잠수함 전회의는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을 보장하고 양국 간 수중 영역에서의 협력을 지속해서 확대하는 데 크게 일조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미국의 전략 핵 잠수함인 메인함이 현재 한반도를 향해 북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메인함은 지난 4월 괌기지에서 모습을 드러냈는데 이때 이수열 사령관이 메인함에 승함한 사진이 공개됐습니다. 이후 지난달에는 메인함이 필리핀의 수면 밖에서 작전을 수행하는 모습이 공개되기도 했습니다. 일본 해상자위대 호위함 하마기리함이 29일 한국 부산 해군 작전기지에 입항했습니다. 하마기리함은 오는 31일 한국이 주최하는 다국적 해양차단훈련인 이스턴 엔데버 23에 참가하기 위해 이날 부산에 도착했습니다. 이스턴 엔데버 23 훈련에는 한국과 일본 외에도 미국과 호주, 캐나다, 싱가포르 등이 참여하며 훈련은 제주도 인근 해역에서 진행됩니다. 이번 훈련은 대량 살상 무기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국제협력체인 확산방지구상 PSI 고위급 회의 개시일 다음날 실시됩니다. 한편 이날 부산 해군작전기지 입항 당시에 하마기리함이 우길기의 일종인 자유함 깃발을 달고 들어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한국 국방부 전학규 대변인은 군함정이 외국항에 들어갈 때 군대 등을 상징하는 깃발을 다는 것은 통상적인 국제적 관례라며 이에 문제 삼지 않을 방침임을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세계뉴스 오택성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아침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보내드리는 VOA 아침 방송은 단파 5,875, 7,365, 7,465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매일 저녁 한반도 시각 8시부터 자정까지 보내드리는 BOA 저녁 방송은 중파 1188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밤 9시부터 10시까지 단파 9350, 9490, 12080kHz, 밤 10시부터 11시까지는 단파 9350, 12045, 12080kHz, 밤 11시부터 자정까지는 단파 9405, 12045, 12080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한반도 시각 새벽 4시부터 6시까지는 단파 5875, 7365, 7465kHz. BOA 새벽 방송은 2시부터 3시까지 중파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